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다 일어서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반대하는 소위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로서 구성된 그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없다. 그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자신은 교묘하게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다한 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과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은 복음에 참된 진리가 드러나도록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대답을 2절에서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시대는 우리가 갖는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비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복음이, 옛 시대의 복음은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 율법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부분적이고 희미하고 모호한 그런 부분이 계시되고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옛 언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복음의 시대가 와서는 그들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벗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얼굴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하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새로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은 딱 하나는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온전한, 완전한 성취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인 그들이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적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넣은 새로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율법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율법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모세의 율법은 지나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세대 지나간 이미 완성되어서 사라져야 될 그러한 말씀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런 새로운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가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소위 이 새로운 복음의 구원을,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 중심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것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잘못되었다. 모세 율법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이렇게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들이 그들에게 만약 가리워졌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한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도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만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졌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오히려 대적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복음을 향해서 오히려 덤빕니다. 그리고 복음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복음의 내용이 너무 유치해서? 복음의 내용, 그 본질이 좀 복잡해서? 아니면 분명하지 않아서? 아니면 복음은 좋은데, 분명하고 명확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해서? 전하는 방법이 틀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대답을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이 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가리웠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자기가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이들은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수건을 가리어서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똑똑하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또는 뭐 출세를 해서 명예를 갖거나 권력을 갖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감추어져, 이 가리웠다는 얘기는 감추어졌다는 얘기인데 감추어져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딱 하나, 그들은 망하는 사람들이라. 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리워졌다, 가리웠다는 이 말은 이제 동사가인데 자기가 수건을 가지고 가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가린 것이 아니에요. 이 가리웠다면이란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리워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자신이 듣기 싫어서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닫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가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나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했기 때문에 가려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놀라운 지금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 앞에서 멸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반대가 되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벌써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습니다. 졌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멸망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구원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2장에서 지금까지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네 각처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냄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끌어가는, 멸망으로 끌어가는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새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냄새는 구원받는 사람이거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선포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그래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약속된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결국은 심판에 의해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란 말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을 버리십니다. 택할 자들은 택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고 버릴 자들은 그냥 버려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예정이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자신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 생명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전부 아멘을 화답하고 왜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들 만약 어떤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버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무리,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좀 불편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오면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천국이란 밭이 복음이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네 개의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는 또는 돌밭, 가시밭, 또 하나는 좋은 땅. 이 네 개의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이건 가시밭,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이 예수님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99.99%가 전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좋은 밭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받고 금방 말라붙어가지고 금방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가 되어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전혀 그건 우리가 사람이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농사라는 일을 생각하면 밭을 갈아서 좋은 땅도 만들 수도 있고 거름을 주고 또 우리는 퇴비를 놓고 해서 돌짝밭도 잘 기경을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뿌려집니다. 이 세상에 뿌려지는데 복음이 뿌려지는데 복음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망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은 가시밭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도 던져지지만 망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정말 구원의 복음의 길로 나오는 그 사람은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셔서 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은 좋은 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놀라웠게도 가시에 떨어진 사람,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좋은 땅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서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좋은 땅으로 예비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길가와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적은 사람은 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창세전에 영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정해놓고 선택하셨,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도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무슨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야 말씀을 잘 이해하고 좀 깨달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아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주일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다가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 몇 명 있는 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여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비로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의 복음이 모호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하는 나를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그냥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뭘 내가 잘못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도대체 생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라는 말은 이런 말, 망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망하는 자들은 왜 망하느냐, 이 말이 바로 그 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바로 그 망하는 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성경에 보면 매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 또는 8장에 보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또는 살인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 다양한 이름으로 사단의 이름을, 사단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단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에 보면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오노스라는 건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시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들이요. 이 시대의 사탄들. 이 세대의 사탄입니다. 이 세대의 사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때 그때 벌써 그 세대에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이 세대의 신들, 사탄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의 이때에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사탄이 있었고 시대에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라는 표현, 세대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이걸 다른 말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말이 좀 안 되겠는데, 좀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쉽게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이 혼미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멀게 만든다는 얘기야. 안 보이게 눈을 멀게 만든다. 눈을 멀게 만든다.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얘기는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영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안 믿느냐? 그들의 영적인 영안을 갖다가 멀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대의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세대의 신, 이 세상의 신의 본성은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가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신들, 이 세대의 정신은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모든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 세대의 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을 갖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을 보이고 나타내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본성의 두 번째는 탐욕과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색욕, 모든 욕심을 부리는 이 탐욕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와 살인입니다.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었는데 소요리 문답에서 바로 거기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란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해하는 것입니다.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지치게 하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나옵니까? 분노와 살인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사단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과 속임입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참되지 못하고 거짓을 부리고 그리고 참 속입니다. 괴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네 가지 특징적인 그런 본성을 사단은 가지고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영안을 가려버리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눈을 가리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도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복음을 볼 수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으니까 밖을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광채라는 건 빛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대의 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이라는 게 어디 있어? 천만에. 사탄은 지금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만약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임과 분노와 그 다음에 이기심, 교만과 탐욕 이런 걸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빛이 비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을 얻은 그 영광스러운 빛을 이 세상 사람에게 비춤으로써 복음을 비추김으로써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이 세상 신에 의해서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광스러워도 이미 막혀져 있는 사람, 사단에 이끌려가는 사람,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 사단에 아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도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러니까 이것이 엄청나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 따라서 교회에 내가 나가서 30년, 50년 다녔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 전도지를 줘서 내가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 한번 나갈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을 가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단순한 문제. 근데 우리는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 난 태어날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선택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굴까?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매우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란 말은 똑같이 그려놓은 그런 초상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초상화다 이런 뜻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셔서 영을 누가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둘째치고 우리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영을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영은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비치고 그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멸망당할까 봐 수건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랬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비추어 주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젊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소의 사울로 불리웠던 이 사울은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완전한 몸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젠가 그 운명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운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학문과 지식과 능력과 그의 모든 완전함,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드디어 그 순간에 그는 영적인 눈을 뜹니다. 그의 눈을 비늘로 가리웠지만 비늘이 벗어졌을 때 그는 그전에 못 보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예수를 듣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나는 가리워졌던 사람인데 드디어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하다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죄인이라고 예수를 생각했는데 다소의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듯한 그 십자가를 본인이 그 저주를 대신 지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과 그 간절함, 그 위대한 그 어떤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영적 깨달음을 지금 여기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거짓 사도가 자신을 그러게도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공격해도 그들은 가리워진 사람이 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놀라운 담에서 경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나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기쁜 뜻대로 정말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선택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미 자기는 깨달음을 선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가리워져서 몰랐던 것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가리웠던 게 벗어졌을 때 드디어 예수를 온전하게 만났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단이 그분의 영혼을 그분의 영적인 눈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단이 그의 영적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뭐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전화 와서 204가 맥도날드에서 봅시다.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요. 어쩌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었는지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였는지 그 사람은 가리워져서 예수를 믿죠. 내가 왕년에 믿었다. 나 전에는 예수 믿었어. 저는 그 말을 믿질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영적인 눈을 떠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복음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분명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다 가다 그냥 걸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초점을 하시고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졌고 그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도록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 자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는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